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계속된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듯이 이번 이 춘계 수양회 때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동기에서 이곳에 오셨든지 간에 참으로 이 산을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대장부답게 또 신사답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모든 사람이 다 마음판에 새기며 진리를 깨달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주시고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들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번 이 춘계 수양회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일 겁니다. 물론 어제 먼 데서 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겠지만 오늘 또한 하루에 세 번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는데 어르신들 무릎도 많이 아프시고 또 허리도 아프시고 그러는데 이 딱딱한 장소에 앉아서 한 번에 두 시간 이상씩 또 오늘 같은 날은 세 번이니까 여섯 시간 내지 한 일곱 시간 정도를 앉아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 여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큰 그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좀 힘들지만은 오늘을 참아주시면 이제 내일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아까 목사님께서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지만 아마 점심 잡수시고 그 졸음이 오기 쉬운 또 몸이 피곤한 아주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건 부담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자장가로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제가 주무시는 분들 깨워가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만약에 모르고 한다면 재미도 없을 거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걸 분명히 알게 되면은 하는 일도 재미가 있고 또 어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기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자고 나를 졸라서 빚쟁이가 빚받으러 와서 빚조르듯이 졸라서 할 수 없이 여기 왔다고. 그래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느냐면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요 며칠 전에 온 국민이 슬퍼했던 사건이 있죠. 지금도 그 시신을 확인도 못한 그런 상태에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군인들이 칠흑과 같은 그 바닷속에 갇혀서 지금도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본인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가족들은 또한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누구나 그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 중간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느냐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마귀를 없이 하려 오셨으며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죽음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의 어느 가족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갑니다. 공항에 가서 작별을 합니다. 잘 다녀라고 손을 흔듭니다. 다시 만날 기약이 확실합니다. 며칠이 됐건 몇 달이 됐건 우리나라에서 출국해서 외국에 가서 무슨 목적을 이루고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돌아온다는, 다시 만난다는 그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손을 흔들고 배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도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먼 길을, 죽음이라고 하는 먼 길을 떠날 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규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죽음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문제도 다 해결 못했는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그 죽음학회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싫어하는 이 죽음,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본인이 그 죽음을 싫어하고 있는지, 마치 이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데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 빠져나오는 영혼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육체 가운데 집어넣고 싶다. 정말 그러고 싶을 겁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의 임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엄마로서 누렸던 완전한 행복은 소윤이를 낳았던 그날 단 하루.
누구한테? 완전 인상파네.
다음날 소봉이는 열 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엄마가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회다 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줘. 언니 허리 아파.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손수건.
당신
숨 쉬고 있다.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에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돌아왔어. 아휴, 이상하다. 이렇게 당할 수가 없다, 우리 소봉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말 잡고 싶었어. 막 육신이 떠나간다고 하면 그걸 다시 끄집어 땡겨서라도 다시 영혼이 떠나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넣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몇 시야?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소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오신 이 영상에 그 젊은 엄마가 임신을 할 때 남다르게 입덧이 심했습니다. 입덧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위암 말기였습니다. 그 입덧이 입덧의 원인이 아니고 위암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고 또한 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엄마에게는 엄마는 절대로 그 아이에게, 이제 출생한 그 아이에게, 딸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필요한 엄마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한 그 남편에게 꼭 필요한 아내입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정말 소중한 딸입니다. 누가 이 젊은 여자의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본인도 원치 않냐고 모든 사람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갔습니다. 저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자, 누구든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기 전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원치 않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어도 다시 만날 확실한 보장이 있고 죽어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며 영원히 산다면은 그 길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춘계수양에 많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와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세월보다도 앞으로 살 세월이 더 짧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영원히 지내실랍니까? 많은 사람이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히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죽음도 이별도 미움도 증오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 길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여러분을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좀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내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인애도 없고 이 땅에 인애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자,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모르는 게 죄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 세상 사는 가운데 글을 몰라도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다른 건 좀 몰라도 불편하지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 그 조물주 하나님을 모르고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분을 아셔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죠?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솜씨를 그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을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은 이 성경이 사실이고 이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며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도 배웠는데요. 이 오전 말씀에 우리가 그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이때니까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시대 때 외국어가 생기고 사람의 언어를 혼잡해서 온 세상이 흩어버렸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 시대의 그곳에서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조상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그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많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온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을 기록해놓은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39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 민족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샘플 민족, 그 민족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복받는다라는 말이 복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성경에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 숫자인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물로는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언약한다라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7번 말씀하셨고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만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을 전 인류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변치 않을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이사야에서는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하면 반드시 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반대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온통 저주입니다. 집에 앉아 있어도 저주받고, 밖에 외출해도 저주받고, 농사지어도, 가축을 길러도, 장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 이 간에 다 저주입니다. 어느 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약속을 받고 나서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떨 때는 어떤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또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하면은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자,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했지만은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냐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한두 번 보낸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길을 막았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에 불순종하면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이 그들에게 따를 것이요 열방에 그들을 흩어버리리라.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겉모습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배척해버렸습니다. 그 죄값으로 그들은 전세계 흩어졌고 1900년 동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습니다. 아마 오전에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죠.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2차 대전 뿐만이 아닙니다.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1900여 년 동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유대민족같이 이스라엘 민족같이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민족이요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프리드리 대왕이 자기 그 궁정에 궁정 목사 진머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머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 대왕이시여,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이라. 왕은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왕이시여, 유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중요합니다. 유효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 역사를 문학작품, 영화, 그 외에 많은 어떤 그 볼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참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만약에 지나간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민족은 망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아야지, 불순종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칼이 따를 것이다.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릴 것이다. 여러 가지 그 저주의 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첫 번호 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고 가신 이후에 가실 때 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호 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뿐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끝까지 유대인과 같이 예수를 배척한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실패했던 것, 이 땅의 지상낙원으로 천년왕국의 왕중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을 없애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시대적인 구분. 자, 아담에서 아브람 때까지입니다. 양심시대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주기 전입니다. 양심시대 또는 방치시대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을 선택했습니다.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시대,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율법시대입니다. 구약이죠. 예수님이 오실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까지, 어떤 일을 이루실 것까지 그분이 오시기 전에 미리 그분의 전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부활 승천하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 위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집니다.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입니다. 자, 이 기간에는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지금도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동예루살렘의 성전 자리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못 올라갑니다. 회교도들이 그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그 마지막 한 사람. 자, 이때 이방인의 때가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시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은 무서운 환란의 때가 오는데 이때가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고 이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배척했느냐? 때를 잘못 안 겁니다. 때를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어떤 때죠? 예수님이 초림하는 때인데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5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해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은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 말은 이 시대를 분변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죠. 자, 예수님 초림의 때를 그들은 잘못 짚은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연구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스라엘은 많은 성경학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첫 번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러 오신 메시아예요. 두 번 오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왕 중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랬죠. 근데 그들은 그 때를 잘못 짚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 초림으로 오셨는데 그 때를 분변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깝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준비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도적과 같이 온다라는 말씀이 데살로니전서 5장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깨어 근신하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정말 예수님 오시면 그 앞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모스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신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과 자기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시간에 일어날 일만 압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인류의 역사를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느냐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자, 이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이미 신약성경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다 기록을 해놨지 않아요? 19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자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 사람은 5분 후에 일어날 일,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기록하셨는데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겠어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들아,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장래일을 구하며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알리라. 아주 오래전에 무슨 일이 났는지를 알아맞혀보고 먼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한번 말해봐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기록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것은 그들이 불순종하기 전에 미리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고난받고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만으로 그들의 역사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회복을 하십니다. 전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하고 황무지로 변했던 이스라엘 땅을 옥토와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겠다. 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여러 가지를 증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확실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고 또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아까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있는 그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회복됨이 있다니까, 여기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케 하리라.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였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있을 거라 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테러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법이 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의 마음들이 이렇게 타락합니다. 디모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 말세라 그랬죠.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오직 자기뿐이 모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불효하는 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폐르노가 많이 생깁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연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자,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징조들입니다.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과 땅이 옷이 헤어지듯이, 옷이 낡아지듯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하늘이 낡아지고 땅이 낡아지고 옷과 같이 갈아입는다, 이해가 안 됐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세상 끝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징조들인데요, 그 징조들을 잠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갑자기 저희들을 데리고 안마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별식다 좀 이상했는데, 주님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눈이 돌변하더니 벗어 이러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미.
정말 메시아로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 좀 믿어왔던 좀 권수였거든요.
연합 지상군 24만여 명도 이미 이라크 국경 비무장지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공습이 개시되면 지상군도 곧바로 국경을 넘어 이라크 남부의 전략 요충지인 바스라항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케냐에 250만 명을 포함해 아프리카에만 400만 명이 아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류의 생존을 걷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0세기 의학의 기적, 항생제에서 비롯된 전쟁, 바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와 거기에 맞서는 내성 세균의 전쟁이다.
그리고 오늘 새벽 사이에 경상도 지역에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시간 정도 간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파키스탄 동북부 인도 접경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아침 시간인 것이 큰 불행이었습니다.
지진은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동쪽으로 95km 떨어진 곳의 지하 10km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앙지 주변
수도를 넘는 폭염까지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이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레변 60대 퇴직 공무원 부부의 살인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이 부부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젖도 채 안 떨어진 두 살배기 아들을 한강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죄악이 극성을 부릴 것이고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 그랬는데 그 온역이라는 게 전염병입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았죠.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고 지자체 그 축제를 전부 다 취소를 해야 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 작년에 그 신종플루 때문에 손 부지런히 씻었죠.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금년 겨울에는 감기 환자가 다른 어느 해보다도 뚝 떨어졌대요. 부지런히 손 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말 더 많은 전염병이 멕시코에서 발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지구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 그 손님 천연두 병을 알았을 때 많은 아이들이 동네에서 죽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니면 동남아 이 일대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세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번졌을 때 패스트가 번졌을 때 약 600만 명의 유럽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교통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 처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해요. 전 세계적인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은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다는 거죠. 또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져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인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아주 뚜렷하게 나타낸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자, 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를 것이다. 너희를 열국에 흩어버리겠다.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도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센스병에 걸린 분의 그 아주 더러운 그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그 눈을 띄워주시고 38년 꼼짝 못했던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셔서 자기의 침대를 들쳐미고 걸어가게 하셨고 무리를 걸어가셨고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네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은 전부 다 무언가를 교훈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지식을 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자,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하고 자기 의만을 세우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는 많아도 얻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근데 그 뒤에 보면은 한번 문이 닫힌 후에 문 열어주소서 두드리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말합니다. 나는 길거리에서 주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왜 모르신다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곳에 저 악한 자들을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나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훌륭한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많은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이런 모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드득 갈면서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이를 갈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왜 이를 갈지요?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내 쫓아버렸을 때 지옥에서 이를 갈고 이를 갈며 영원히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번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랬어요. 끝으로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서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영토에서 쫓겨났고 가는 곳마다 칼과 기근과 저주가 따랐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입니다. 자,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무화과나무에서 잎사귀가 착 나오는 거예요. 없어졌던 나라가 이 지구상에 갑자기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나라가 태어나요. 이사야 66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민족이 어찌 하루에 나겠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여기에 난다 그랬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나라가 태어난대요.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태어났어요. 물론 그 전에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암암리에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한 번도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자,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1900년 동안 그들은 핏값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배척을 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말이 씨가 됐습니다. 그 말이 바로 곧 예언의 말씀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로 변할 것을 모세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기 15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이제는 땅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전세계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죽임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무화과나무에서 싹이 나왔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이 바로 세상 중앙인 땅 여기입니다. 멸망하고 분산당하고 학살당하고 황폐했던 이 과정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립했죠? 1948년 5월 14일 돌아오고 강국이 되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옥토로 변합니다. 자, 여기에 이게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이요. 무화과나무 말랐죠? AD 70년에 말랐습니다. 이렇게. 자,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오다가 1948년 5월 14일 어느 날 갑자기 죽은 무화과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왔어요. 나라가 탄생했죠? 자, 나라가 탄생했는데 아직은 열매가 없어요. 민족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그럼 언제 이들이 구원받느냐?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차고 난 다음에 7년 환란 기간에 전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두 감람나무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조상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기회이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무화과나무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초대수상 벵구리온이 테라비브 어느 박물관에서 독립선언을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주요 일간지에 이렇게 머릿말을 싣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포스트지인데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나라가 태어났다, 탄생했다. 어떤 인격체가 태어난 것 같죠. 근데 성경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어찌 민족이 하루 만에 나겠느냐, 나라가 어찌 생기겠느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본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죠.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던 나라가 갑자기 탄생했어요.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오시면 안 되겠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오시면은 망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나 구원받을 때까지 오시지 말라고. 자,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다는 것은 내가 문 앞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땅이 회복이 되고 귀환하고 민족이 회복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는데 예언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산들아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은 산이 많아요. 근데 그 산이 전부 다 자산이 됐어요. 민둥산이 된 거예요.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황무지로 변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빈 땅에 건축하리라. 내 백성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므로 과실을 맺으라. 나무가 없는 땅에 과일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에스겔 36장 19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으뜨며 열방에 애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하나님이 왜 이들을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기 이름을 아끼셔요.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반드시 회복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유대인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택한 백성 유대인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전세계 떠져서 죽임을 당하느냐, 그래서 못 믿겠대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못 봐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이 기록된 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것을 약속을 했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만 백성에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됩니다. 34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황무지로 변해버렸던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었죠?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바로 이런 땅이었어요. 황무지요. 자, 이 황무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갈을 집어내고 여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에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사막이 연못이 되리라. 자,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였는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을 했잖아요.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테라비브에서는 유대인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선포했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의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한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Now open to the seekers of the promised land. The refugee from memories of war-scarred Europe land in a country already in the grip of bitter racial strife.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고국이었고 고탄과 충성 속에서도 이들은 이 땅을 옥토로 일구어 갔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농업의 기적을 목격하게 된다. 더구나 그들은 애당초 목초지였던 곳을 경작한 것이 아니었다. 황무지 한 폭판에서부터 한 뼘씩 한 뼘씩 녹지를 만들어갔다. 그렇게 일기 시작한 녹색 바람은 마침내 남쪽 사막지역까지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다. 장미, 리아트리스, 리노리움, 겔루베라 등등 사막에서 자란 꽃, 그래서 향기가 더 좋은 것만 같은 이 꽃이 유럽인들에게는 더욱 신비로울지 모른다. 그리고 이 땅에 잘 길들여진 이스라엘 메론. 단계형 파이프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야채밭들은 분명 이곳 사막에 녹색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예,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셨듯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리라라고 성경에 예언했는데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잎사귀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에 자꾸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남겨집니다. 무서운 환란에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육신도 멸하고 영혼도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에스겔 37장은 민족이 회복이 되는 건데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마른 뼈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어느 골짜기에. 근데 그 마른 뼈 따기는 사람의 뼈입니다. 해골. 다리뼈, 갈비뼈, 등뼈, 사람의 유골입니다. 살은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그 뼈다귀를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런 농담을 어찌 하십니까 라든지 그러겠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너는 나를 대언하여 말하기를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한번 애초보랬어요. 그 골짜기 뼈들이 많이 있는 그 앞에서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살이 올랐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외쳤습니다.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살아버렸어요. 마른 뼈가 살아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군대가 누굴까요? 자 보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살아남겨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북방에 이르기를 동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도 오게 하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동서남북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 북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안 놓아주는 거예요. 놓으라. 하나님이 놓으라 했는데 누가 붙잡겠어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누가 가다 놓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말씀 또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냐고 다 데리고 있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다 데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기만 유대인에게만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다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안 돌아옵니다. 근데 유대인은 다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분이 내게로 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안 돌아갑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은금보석 은과 금과 각종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어요. 동일하게 전 세계 2000년 동안 늦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입니다. 전 세계 돈을 그들이 다 거머쥐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바다의 풍부를 가지고 갑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겠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동서남북에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데요. 독립된 이후에 계속해서 배를 타고 비행기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마음대로 돌아오는데 북쪽에서는 안 놓았어요. 돌려주질 않습니다. 모스크바, 구소련이죠. 지금 러시아입니다. 여기에 약 3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인데 과거에 솔로몬 왕조 때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에디오피아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 돌아와야겠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돌아올 것이다. 이들도 돌아와야 돼요. 성경 말씀, 애언의 말씀이죠. 박해 속에서는 유대인 320만 명 귀향을 염원합니다. 소련 땅에 3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돌려보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힘을 썼어요. 자, 유대인의 미국 경영, 미국은 유태인이 지배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정치에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자, 곡물 무역의 80%를 지배하고 있는 곡물 그 중간 상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태계의 미 5개사 그랬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곡물 회사가 미국의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카길사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카길사가 들어왔잖아요. 가축들이 먹는 그 사료, 사람이 먹는 그 식품, 그 카길사가 바로 유대인 겁니다. 몇 년 전에 콘티넨탈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합병을 했어요. 근데 다섯 개가 유대인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 이 곡물을 딱 쥐고 있는 유대인이 그 무렵에 소련의 대한발로 흉년이 들었어요. 식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자, 곡물을 꽉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소련 땅에 식량을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련에서는 그 밀하고 유대인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미국의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미국에서는 밀을 주고 소련에서는 유대인 돌려보내고 북방에 이르기를 노우라리죠. 소련 땅에서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풀어줬어요. 자, 그래서 소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온 데 보세요. 소련은 유대인 이민을 허용했죠.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무역상 최혜국 대우를 해줍니다. 그때 1985년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 당시에 소련에서는 유대인 40만 명을 한꺼번에 돌려보내요. 자, 이런 일이 출애굽 이후 없었어요. 프랑스가 비행기편을 제공했습니다. 소련의 유대인 엑소더스, 대탈출이죠. 하루에 1,800명씩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애언을 그대로 이룬 겁니다. 남방의 길을 구려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디오피아에 있는데 1984년과 1991년, 1999년 그리고 바로 몇 년 전에 이디오피아에서 계속 유대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기독교인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들을 싣고 와요. 비행기로 한꺼번에 40대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싣고 오는데 화물 수송기를 에다가 화물을 실어나는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이디오피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싣고 옵니다. 자, 이 비행기 한 대에 1087명을 실었어요. 이 기네스북에 오른 사건입니다. 비행기 한 대에 1000명이 넘게 사람을 실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운 기색이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이건 마티즈나 티코에 한 20명 실은 꼴이 되는데요. 흑인 유대인 3000년 만에 귀향. 1999년에도 또 그들을 실고 왔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유럽에서 반유대주 물결이 부활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막 죽였잖아요. 600만 명이나. 그런데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또 공포에 질려요.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죽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돌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이스라엘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몇 년 전에요. 작년이네요. 작년 1월에 프랑스에서는 화염병을 실은 차량을 유태교 시나고그로 그냥 운전하게 들어갔어요. 유대인들 죽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돈이 많고 너무너무 잘났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방랑 30년 내에 끝날 거예요. 30년 안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 바다가 바로 이 사해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물고기는 못 살아요. 수영을 못한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면 둥둥 떠요. 가라앉으려고 하면 더 떠요. 그래서 어느 병사가 이스라엘 병사 군인이 이 사해바다에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자살 실패했어요. 자살도 못하는 쓸모없는 바다다. 근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무진장한 광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이 광물질을 돈으로 다 계산하면 미국 재산의 4배랍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EU국가 제일 잘 사는 4개 나라의 땅덩어리를 다 팔아도 못 산대요. 이스라엘은 사해바다 물만 팔아먹어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700년 전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수영 그냥 둥둥 떠버립니다. 이렇게 이 사해바다 물을 끌어들여서 광물질을 뽑아내는 공장이에요. 자, 여기에 공장 내부인데 미국 재산의 4배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광물 자원은 미국 재산의 4배다랬죠. 핵전쟁 피해구복 물질이 사해바다에 있습니다.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바다. 이 사해에서 우라늄까지 캐내요. 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사야 60장을 보겠습니다. 22절.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6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이 내용의 말씀이 미가서 4장 6절에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는 자들을 모아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자, 저는 자들이에요. 미가서 4장 6절에는 저는 자인데 그들은 구약은 믿지 신약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신앙의 절름발이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데 실체는 안 믿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절름발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들이죠. 자, 그들을 모아서 강국을 만들겠다. 강국이 뭐예요? 강한 나라죠. 자, 현대에 강한 나라가 되려면 뭐가 많아야 되죠?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돈 버는 재주를 줬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전 세계 돈을 이들이 다 거머쥐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까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들이 돈 벌어가지고 뭐 집 짓겠어요? 뭐 하겠어요? 자, 돈 번, 이들이 전 세계 돈을 딱 거머쥐고 돈놀이를 해요. 누구를 상대로 하냐? 이웃 사람한테 빌려준 게 아니에요. 나라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나라를 상대로 돈 빌려주겠다. 자,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돈을 빌려주는데 누구한테 빌려주냐면 나라를 상대로 빌려줘요. 자, 우리나라 외채 많은지 아시죠? 자자손손 갚아도 다 못 갚아요. 외채는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게 돼 있어요. 외채는 더 많아집니다. 근데 세계에서 외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어디에서 돈 빌리죠?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이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구촌의 시한폭탄 외채예요. 외채라는 흡혈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돈이다 그랬어요. 단 이틀 정도면 필요한 돈을 다 모을 수 있다. 우리의 세계 정복의 신이 세계 정복이 신의 뜻임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다. 이게 100년 전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비밀 문서입니다. 시온 의정서라는 비밀 문서인데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지구촌의 시한폭탄 외체요. 미국의 자산은 유리인데 미국이 외채도 1위요. 빚이 제일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답은 빚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돈을 빌려준 나라가 없어요. 미국 자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 국민들에게 나라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알면 시대가 보인다. 여기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돈 되는 것은 유대인이 다 손을 뻗쳤어요. 국제 유태 세력은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세계 전략이다. 국제 유대 자본은 석유, 곡물, 금융 자본, 정보 통신을 손안에 넣고 있다. 다 돈 되는 것이잖아요. 돈으로 목을 조여라. 돈으로 전 세계 민족의 목을 딱 조우고 있어요. 누가 그러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누구라 그랬어요? 국제 정치 경제를 제패하는 유대민족 그랬죠. 세계 경제와 금융을 장악한 유대계 자본, 조지 소로스 금융의 연금술사, 부다페스트 출신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하루에 1조 원을 벌었어요. 하루에 1조 원을 벌었습니다. 헤지펀드, 이 환투기예요. 기부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금년에 G20 선진국 정상회의를 하잖아요. 서울에서. 그런데 G7, G20 모두 다 이 사람은 개인 자격으로 국가 원수만이 참석하는 그 회의에 개인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몇 나라의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근데 하루에 1조 원을 번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한 사람도 안 놀래요. 자, 1조 원이라는 돈을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인데 하루 만에 벌었는데. 보여요? 자료 보여요? 예. 자, 버냉키의 입, FRB,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죠. 이 사람 앞에 그린스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 경제 대통령입니다. 근데 FRB,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은행의 회장은 반드시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예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이 뭐냐면은 달러잖아요. 그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바로 이 FRB인데 그 주인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여러분 반지 그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88%를 독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세계 금은 전부 다 유대인이 꽉 쥐고 있어요. 자, 곡물 무역의 80% 지배한다 그랬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교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 교수 역할을 하고 있는 서머스, NEC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 말기에 미국 재무장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산학, 협력, 최강, 이스라엘에 뭐가 있기에 IT, 나노, 생명과학 세계 최강입니다. 돈 되는 것은 유대인이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레이저 방공 시스템 구축 세계 처음으로요. 이스라엘의 모사드 세계 제일입니다. 다윗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에서 2%도 안 된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합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IT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죠. 자, 월가의 10인 유대인이고요. 카지노 유대인이 다지고 있고 이란 대통령은 유대인이다라는 그 영국의 텔레그래프 보도도 있었어요. 세계에서 돈 많은 이 사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돈으로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내 유대인의 힘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미국은 유대인 지배하는 나라고. 자, 오바마도 바로 유대인들이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는 유대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 뉴스에 이 사건 아시죠? 동예루살렘에 정착촌을 건설하려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미국도 반대합니다. 이외에도 반대해요. 전 세계 다 반대해요. 우리나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반대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다가 정착촌을 만들죠? 전 세계에 흩어졌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3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은 우리 수도였다. 지금도 우리 수도다. 이스라엘의 수도에 아파트를 짓는 게 뭐가 잘못됐냐? 강행합니다. 유대인 정착종 반대를 하지만은 네타냐후 오바마와 무슨 비밀 얘기를 했다라는 그 뉴스도 있고 그러는데요.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성경대로죠. 이건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먼저 공중제일이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그 내용 중에서 다 됐고요. 다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좀만 더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는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대로 남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공중재림하시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돼서 올라가 버려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남아요. 자, 여기 보시죠. 징그러운 애벌레가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죠? 나비가 돼요. 이렇게 나비가 됩니다. 근데 이 나비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이 나비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나비가 된다는 거 아시죠? 자, 이건 뭐예요? 알이죠. 자, 이 알이 나중에 부화가 돼서 이렇게 돼요. 하늘을 날아가지 않아요. 자, 우리도 하늘을 날을 수 있어요.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에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을 날아가요. 순식간에 날아가요. 어? 내가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갈까? 아까 그 달걀은 어떻게 날아가죠? 징그러운 애벌레가 어떻게 날아가요? 변화가 되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으로 못 날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누가 변화되느냐? 이 알은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이 알은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이 알은 부화가 돼야 돼요. 자, 어미새가 알을 낳습니다. 한 번 낳았죠. 다시 이 어미새가 품어서 이 알에서 또 한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낳아야 되죠. 이제 두 번 태어난 이 알에서 태어난 그 새는 점점 자라서 어느 한순간에 창공을 나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다 태어났습니다. 생일이 있죠. 여러분 생일이 있어요. 근데 생일이 하나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날라요. 생일이 두 개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그 말은 두 번 난다 그 말이에요. 번 어게인, 두 번 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모든 동물들, 곤충이나 새 종류들은 두 번 나야 돼요. 처음에는 알로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알에서 부화가 돼야 돼요. 두 번 났죠? 두 번 났고 나서 어느 한 순간에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언젠가는 이와 같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내 영혼이 다시 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착 변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자, 사람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앞으로 어느 교회에서요,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농담으로 하겠어요. 에이,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데 설교 중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몇 사람 남았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필요가 없어요. 이 옷 다 벗어던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되었어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어떤 곳은 아침이고 어떤 곳은 저녁이고 어떤 곳은 낮이고 어떤 곳은 캄캄한 밤중이요. 왜 그럴까요? 지구가 둥글어요. 자, 이쪽은 태양이 비쳐서 낮이죠. 그 반대쪽은 밤이에요. 지금 미국은 밤입니다. 우리는 낮이잖아요. 전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마치 징그러운 애벌레가 호랑나비로 변해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우리는 변화돼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남겨져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입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올바로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자, 어떻게 됐는가 보죠. 물론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문자가 있고요. 그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고 여기는 준비됐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 만날 준비됐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곧 오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이 있겠죠. 올라갈 사람이 많을까요? 남겨질 사람이 많을까요? 예, 남겨져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방금 이 교회에서는 천만 다행이죠. 예, 남겨질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떱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요. 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큰 말과 참담된 말을 합니다. 먼저는 큰 말을 해요. 어떤 큰 말을 하냐면은 내가 살기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내만 믿어라.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에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하고 에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사람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은 텔레비전 켜고 그 적그리스도 얼굴을 볼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주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상점에 가서 생활 필수품을 살 수가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어집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총명 있는 자는 세어보라 그랬죠.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3자리 숫자 100자리 숫자 666 알지요. 근데 이 666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 그 말이요. 이게 뭐냐 그 말입니다. 이 666의 표를 받는 자는 매매를 할 수가 있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한다. 그런데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 이곳이 어디지요? 지옥이요. 이 666의 표를 받아버리면은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직행표예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요. 근데 이 표를 안 받아야 돼요. 자, 안 받는 방법은 어때요? 이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들림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 보셔요. 자, 아까 666의 표를 받고 뭘 한다 그랬죠? 무엇을 한다 그랬죠? 매매를 한다 그랬어요. 물건을 사고 팔죠. 자, 매매 형태의 변천사입니다. 자급자족이요. 고기 먹고 싶으면은 생선 먹고 싶으면 바다에 가서 낚시질하든지 그물질을 하든지 잡아야 돼요. 쌀밥 먹고 싶으면 농사 지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다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자, 불편하니까 나중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고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만 잡고 그래가지고 서로 바꿔먹어요. 그게 바로 물물교환 시대였죠. 자, 이것도 불편해요. 항상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물건에 대한 가치를 정해요. 자, 그래서 돈을 만듭니다. 그게 동전이에요. 근데 동전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좀 가벼우면 안 될까?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폐를 만들어요. 종이돈을 만들었죠. 자, 종이돈도 많아요. 종이 한 장에다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수표가 나왔죠. 자, 이것도 불편해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전, 지폐, 수표, 카드 다 사용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항상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666의 표를 받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돈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칼라 복사기로 복사를 해버려요. 이게 진짜 돈이고 이게 가짜 돈이요. 여러분 구별을 안 되죠? 기계도 구별을 못 해요. 돈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가짜 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카드죠. 카드가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돼요. 누구든지 카드 한두 장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카드 너무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 모든 카드를 한 장으로 딱 만드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 카드, IC 카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마트 카드도 위조를 해버려요. 또 분실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IC 카드도 복제가 됩니다. 가입자 분실이 유통혼란 부른다. 만약에 이게 분실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카드를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는데 옷을 바꿔입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차를 한참 운전하고 고속도로에 가서 통행료를 내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것도 곤란하겠죠.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카드가 없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 대신에 카드에 새겨져 있는 그 비밀번호를 자기 몸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지폐가 없어집니다. 자, 여기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사회과 탐구 생활이라고, 사회과 탐구라고 하는 그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자,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허황된 것을 가르치면 안 되죠. 이게 실현 가능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입니다. 레이저 앞에요.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옵니다. 자, 지금 그 물건에다가 바코드를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바코드 줄무늬예요. 반은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이 바코드가 666 시스템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666 시스템인데 유대인 회사 IBM에서 개발을 했어요. 전 세계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666 바코드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물건에다가 찍는데요. 이게 안 보이게 이것을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몸속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666의 이 바코드 원리를 이용해가지고요. 근데 이 바코드, 이게 은행 그 온라인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이 마크를 썼어요. 은행의 그 지로 영수증이 보면은 666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구상의 전 인류가 사용할 숫자는 666이 암호화된 카드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666 바코드 권유한 거,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물건에 찍혀지고, 그 다음에 동물에게,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죠. 666이라는 높은 고층 빌딩도 있어요. 바코드에 숨은 악마 숫자 666을 빨리 받자라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프로디테 차일드라고 하는 어떤 그 랩 가수는요, 666이라는 666 빨리 받아 쓰자 라는 노래를 만들어 음반을 만들었어요. 자, 본인 확인 몸만 통해, 자, 전 세계 사람 중에서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도록, 기계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문이에요. 여러분 주민등록 이렇게 새로 만들 때에 손가락에 이렇게 까만 잉크 찍어가지고 딱 찍죠. 이게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력본드나 아니면 화공약품을 만졌거나 아니면 이 손을 이용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이게 닳아져 버려요. 지문이 닳아져요.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자기의 비밀번호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의 오른손의 손등 정맥 구조랍니다. 여러분 손에 보면은, 손등을 보면은 왼손과 오른손에 파란 핏줄이 보이죠? 근데 그 핏줄 모양이 왼손과 오른손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요? 근데 왼손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근데 오른손은 전 세계 사람 누구하고 맞춰봐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딱 컴퓨터에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이것이 내 비밀번호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참깨만한 크기의 666 바코드의 원리를 이용한 칩을 이 안에다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물건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어디다 대느냐? 이만데요.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눈동자, 까만 동자 있잖아요. 검은 동자. 이 검은 동자를 홍채라고 하는데 홍채는 전 세계 68억의 인구 중에서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걸 사진을 찍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 비밀번호가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생체 인식 시스템, 바이오메트릭 시스템인데, 자, 지문이 있고요. 지문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오른손의 손등 정맥입니다. 오른손. 이건 같은 사람 없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 666을 어디에다 찍으라 그랬어요? 오른손이요. 오른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밀번호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의 이 홍채예요. 홍채. 왼눈이 됐건 오른눈이 됐건 홍채입니다. 이 홍채는 같은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 홍채를 사진으로 찍어서 스캐너에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바로 이 홍채가 있는 바로 이 위에 이 단단한 이 눈썹 위에 여기다가 탁 집어넣으면 돼요. 이마예요. 자, 이제 이마 없는 사람 어디다 넣었죠? 한참 생각하셔야 돼요. 이마 없는 사람은 없죠. 오른손 아니면 이마예요. 자, 이 표를 찍고 물건을 사고 팝니다. 보세요. 손등의 정맥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사람마다 홍채가 판이하므로 홍채가 있는 이마에다가 칩을 집어넣고 자, 꿈의 칩 RFID 우리 어르신들 그 RFID 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RFID는 전자태그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휴주사에서 이 칩을 쌀알만한 크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참깨만한 크기로 만들었어요. 누가 더 잘 만든 거예요? 참깨만한 크기로 만들었다니까요. 자, 모든 상품에 참깨만한 전자칩을 붙인다. 단가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을 모든 물건에다가 붙여요. 모든 물건에. 지금 그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면은요, 짐 붙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짐에다가 뭘 하나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 종이에 참깨만한 크기의 RFID 전자태그 칩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그 짐이 지금 어느 비행기에 타고 있고 어느 공항에 지금 내려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인공위성이 다 알아버려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내비게이션이나 GPS 골목길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알려주지요. 돌아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라고 아주 친절하게 짜증도 안 냅니다. 백화점 계산대에서 줄 설 필요 없습니다. 네, 전자택으로 자동으로 계산돼 버려요. 그 표가 붙어 있는 것은 일정한 거리에서 다 읽어버려요. 무선으로 읽어버립니다. 자, 그 물건이 어디가 있고 누가 지금 카트에다 담고 있고 호주머니에다 담고 있고 다 알아요. 계산이 저절로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물건을 어때요? 사면은 주인한테 가가지고 점원한테 가가지고 삑삑삑삑 하면서 계산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밀고 다니는 카트에다가 물건을 담아요. 그냥 쭉 끌고 나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이 다 돼버려요. 앞으로는 카드 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 몸에 있는 그 칩이 읽어요. 자동으로 내가 거래하고 있는 농협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그 물건 주인이 딱 빼가요. 이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부산 유비쿼터스 도시 탈바꿈한다. 자, 유비쿼터스라는 말, 신은 어디나 언제에서나 다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물건의 바코드 원리로, 바코드 원리가 666이라고 했죠. 그것을 15개 숫자의 정보를 담아서 마이크로칩으로 집어넣는데 지금 참깨만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오른손입니다. 왼손은 안 됩니다. 자, In 10 years you will have a chip in your head. 앞으로 10년 안에, 10년 후에 몸속에 그 깨알만한 크기의 칩을 집어넣는다. 근데 10년보다 더 앞당겨줄 수 있어요. 애완견 몸속에 식별칩을 넣는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모든 동물들, 애완견에게 이 RFID 칩을 넣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700km 상공에서 손바닥도 감지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컴퓨터가 이 안에 있어요. EU 본부에. 근데 이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예요.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름이 짐승이죠. 도초에서 번뜩이는 감시의 눈동자. 꼼짝 말아요. 인공위성에서 얼굴도 식별합니다. 초등생 자녀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서울 노원구에 있는 그 초등학교 교문에다가 이 RFID 그 칩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딱 교문에다가 부착을 해놨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에다가 RFID 칩을 전부 다 넣어줘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갔는지 하교했는지 그것을 집에서는 엄마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서비스가 돼요. 아이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교문을 통과했느냐, 들어갔느냐, 나왔느냐 그게 다 알아버려요. 이제 가방에다 넣지만은 앞으로 사람의 오른손이나 임합니다. 그 어디에도 도무지 숨을 곳은 없다 그랬어요. 자, 이리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컴퓨터의 일부가 됩니다.
삶의 소소한 일상부터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까지 일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주위 사물 속에 존재하는 정보를 자유자재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개념인데, 유비쿼터스, 신이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라틴어로 컴퓨터도 그렇게 모든 곳에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 주변 환경에 내재되어 모든 사물과 사람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 특별히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인식하지 않고 장소도 구애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유비쿼터스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유비쿼터스 세상이 실현되려면 곳곳에 컴퓨터를 심어놓아야 하고, 이 컴퓨터들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사람 몸속에 컴퓨터를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이 똑똑해진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관찰과 감시는 의미를 잃어가고.
Excuse me, sir.
새로운 자유가 허락된다.
Have a nice day.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그 젊은 잘생긴 남자가 그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막 물건을 어때요? 넣지요? 이게 도둑이 아니에요. 물건 사는 방법이 그래요. IBM사에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홍보하는 건데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막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 한 10만원어치 물건을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물건에는 RFID 칩이 반드시 찍혀 있어요. 그리고 RFID 칩이 내 몸속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거리에서 어떤 물건을 누가 지금 물건을 담고 있다 읽어버려요. 10만원어치를 샀으면 10만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그 물건을 가져가는 그 사람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이 되어버립니다. 편리하겠죠? 참 좋겠죠. 근데 편리는 하겠지만은 이걸 받으면은 어때요? 끝장난다니까요. 끝장나요. 여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네, 다음 뜻입니다. 유통 물류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는 전자태그가 보안 산업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분야로까지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수레 10여 개의 택배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감지기를 지나자 택배물의 수량과 배달 장소 내용물까지 표시됩니다. 공항에서 부친 짐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급할 때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 있게 할 만한 작은 칩, 전자태그 덕분입니다. 이 칩 안에는 상품이나 사물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전자태그 기술 RFID를 통해 관리됩니다.
휴대폰에 내장을 할 수 있는 RFID 기술과 유통물류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수동형 RFID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답게 업작된 휴대전화만 있으면 전자태그 학생증을 지닌 자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술은 지금이라도 실용화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물건이나 아니면은 휴대폰에 내장이 돼 있고 기계에 내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깨알만한 그 칩을 사람의 몸속에 주사기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은 우리는 정말 전자기계의 일부가 돼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누가 지금 뭐 하는 것까지 다 봐버려요. 무서운 통제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고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마귀의 앞잡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지옥가는 표예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7년 환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은 다 처단돼요. 죽어요. 목 잘려 죽여요. 이 표를 받지 않고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무서운 통제사회가 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려요. 자, 불로 심판하는데 여기 보셔요.
전진이다! 여기 빠져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은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셨다. 불로서 심판을 해요. 666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잠깐 그것도 한 몇 년 동안 이것 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 아 편한 세상 됐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육신도 멸하고 그 영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우준한 자는 그대로 가다가 해를 당하느니라. 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이 충계수양회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한 사람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또 이 세상에 무서운 환난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